글로리아 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 올해 성구가 되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개정개혁으로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죄송합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마터면 새로운 피조물이 못 될 뻔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또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아서 또 이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복을 이 자리에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새해 인사 좀 같이 옆에 분에게 하시죠. 좀 뭐 부부지간이라 그래도 예, 너무 어색하지 않으시니까. 예. 네, 복을 너무 과하게 주고 받으시는 것 같네요. 네, 우리가 올해 지금 읽으신 성구를 기초로 해서 그 표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해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 이후로 쌓아지는 모든 신앙의 노력과 또는 어떤 역사도 금방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된다라는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 첫 예배구에서 제가 좀 짧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 원고는 제가 옛날에 채우던 만큼 다 채워지게 되어서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님께 의탁하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사람을 처음 만나서 알아갈 때 첫인상부터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여러 단계를 지나가게 되죠. 처음에 몇 번은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외면적인 정보를 얻게 되겠죠. 그 사람의 뭐 외모라든지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 저 사람 참 좋아 보인다. 저 사람 참 상냥하다. 아,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고서 좀 더 지나가다 보면 그의 옛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과거의 좋은 일, 또 상처받았던 일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지 또 어떤 꿈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또 속으로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받았던 느낌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또 얻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결정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나랑 맞는다. 아, 저 사람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속단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무모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안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중요한 그의 정체성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아, 저 사람 참 나랑 맞다 안 맞다 이거를 결정하기 전에 그 사람을 충분히 정말 그 인정해 줄 수 있는 나와 함께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료 인간으로서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우리는 좀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버릇없게 한번 굴었다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그 낙인을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이제 약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때 또 특별히 나에 대해서는 성도님들 잘 알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또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또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알아갈 때 의학적으로 알아가죠. 요즘은 뭐 정신과적으로 또 뭐 호르몬으로 다 또 설명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은 아 뭐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걸 좀 잘 충당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 맞는 것들을 이렇게 처방도 해주고 이게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그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고 하는 그런 모든 인생의 과정 중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이 오늘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 육신을 따라서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뭐 의학적으로 사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알아갈 수 있고 또 관계적으로도 뭐 철학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알아갈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딱 자기가 추구하는 정한 한 방향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람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첫 번째로 자기가 속했고 또 자기가 따르는 그런 전통과 문화적인 습관에 의하여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옛날부터 어른을 만나면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뭐 거의 불문율이죠.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때부터 배꼽이란 말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인사라는 말을 덧붙여서 배꼽 인사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근데 요즘 이상한 배꼽 인사를 좀 몇 번 만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꼽 인사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숙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배꼽 인사 그러니까 배꼽에다 손을 얹는 게 인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이게 배꼽 인사라고 그렇게 지금 와전돼 있구나. 배꼽 인사를 가르쳐 주시려면은 철저하게 끝까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아. 사람은 정말 아무리 가르쳐도 자기식대로 받아들이면 저럴 수밖에 없다. 자기가 배꼽 인사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은 그죠?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런 배꼽 인사 근데 잘하면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또 호감까지도 느낀다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배꼽 인사 때문에 생기는 그런 안정감과 호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배들은 후배들 다 사줘야 되잖아요. 식사도 사주고 뭐 커피도 사주고 이게 미덕이죠. 미국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잘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바로 이 육신을 따라서 아는 것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면을 본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을 해서 생존하기는 물론 또 성공하기까지 정말 자기의 능력을 잘 구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훌륭한 면이죠. 훌륭한 면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것이 최우선순위에 사람을 아는 잣대로 딱 적용이 되면 그러면 확신하건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갈등과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존과 성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장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 못 이겨내면 나는 망한다. 내 인생은 나는 무가치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혼을 빼놓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이상 그 이하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똑같아요. 부모가 성공과 이 생존을 강조하면 그 자녀는 생존과 성공만이 자기 인생의 전부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다 무의식적으로 전공 선택하는 문제부터 간섭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세속과 성공을 향한 첫 걸음을 떼게 하는 것이죠. 고 폴 트루니에 박사는 이런 그 현실 세계의 막중한 이 무게감 이것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세상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강조했던 아이의 양육의 그 방법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존중받고 존중하는 인격적 관계 형성을 부모와 자식지간에 해야 한다. 어디 가서 인격적으로 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아이 사이에 존중받고 존중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깊이 사귀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사람을 또 도와주고 그리고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깊이 사귀는 능력. 그 다음에 삶에 대한 모험심이 있어야 한다. 생존과 성공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불안과 그것을 향한 그 경주마처럼 그 앞만 보고 가는 그런 그 삶 속에서는 모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내적인 모험심도 있을 수가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한 발을 내딛고자 하는 그런 모험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것만 채워지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동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우리는 감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감성. 이게 사실 번역이 감동하는 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에는 emotion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정서적인 능력,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감동하는 힘이, 정서적인 능력이 길러져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공상력을 길러줘야 한다. 창조적인 공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조건 충분히 많이 놀게 해줘야 합니다. 이 놀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딱딱딱딱 채워가지고 여기는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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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적인 공상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리더 할 때부터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저를 보시면 알지 않아요? 창조적 공상력이 잘 양육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굉장히 취약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강조보다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학교 교육이 주는 객관적인 지식이 높아야 하고 또 돈을 벌게 하는 직업 기능,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런 것에 눌려 있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잣대대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편도 그렇게 평가하고 아내도 그렇게 평가하고 자식도 그렇게 평가하고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신의 잣대로 안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종교적인 판단입니다. 모든 종교인은 종교를 가진 후에 그 종교가 말하는 진리를 알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감동도 받고 그 다음에 확신도 하게 되고 또 주장도 할 줄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체험까지 곁들이게 되면 그러면 인간으로서 자기가 완전하게 서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처럼 그렇게 못할 때 은근히 아직 안 되네, 아직 멀었네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의 종교적인 그 진정성과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 가지고 있는 열망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직 아니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할 자격이 전혀 있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나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성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모자란가를 지금 재고 있는가는 자기가 객관적인 성찰의 자리에 딱 나아가 볼 때 그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 했죠. 교회에서 선생들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그래서 올해 교사로 이렇게 자원하시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 항상 전할 때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들은 판단하기 쉬운 그런 그 위치에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생이 되어서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네가 누구인데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저 사람 이렇다 저렇다. 그걸 왜 판단하느냐?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그 사람의 종교의 진정성 또는 성숙도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받아주고 하나님께로 같이 나아가자고 격려하고 아마도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 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사랑해주고요. 도와주고요. 우리 김순영 집사님 오늘 너무 좋은 기도해 주셨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정말 감동스러운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속에 있는 이 판단을 하게 하는 이 종교적인 잣대나 또는 이런 어떤 자기의 체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는 아예 그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미덕이 아니라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합당한 조건이 됩니다.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중간에는 새 사람으로서의 특징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새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잣대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도덕적인 또는 지식적인 또 훈련에서 얻은 그런 성품과 능력 이런 부분 또 생존하고 뭐 이런 어떤 능력과도 같은 것과 1차적으로 새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덕적인 것, 지식적인 것, 훈련받아서 쌓은 그런 성품과 능력과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전혀 그것이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1차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이 열린 사람이 자기 내면에 그 길이 열린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진리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의 진리의 영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빙산의 일과도 같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모든 진리를 장악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 그것을 의식하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나의 삶을 드리게 되는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 사시고 급기야는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따라서 순종하신 예수님만이 나를 이 새 사람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구주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새 사람의 속성이 있을까요? 이 새 사람이 되어서 성숙하는 과정에는 많은 필요가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처지가 다르고 그리고 모두 다 각자가 다 이제 그 신앙의 경륜도 다르고 또는 또 모든 그 백그라운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성숙하기, 새 사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꼭 필요한 공통적인 한 가지 위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랑을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해놓고 또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까? 당신 정말 지겹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새해니까 새 기분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면으로든지 참 사랑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받아야, 참 사랑을 바르게 받아야 아, 새 사람이란 이런 존재로구나 알 수 있습니다. 참 사랑은 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타락했던 것을 인정을 한다면 절대로 내 스스로 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뭐 아무리 뭐 내 목숨을 내준다 하더라도 참 사랑 아닐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배경에는 14절에 강권하시는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새번역에서는 휘어잡는 압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이 사랑, 그러면 아 막 강제하고 막 우리를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구나. 우리는 또 세상적인 그런 그 언어의 감각으로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잘 안 되겠죠? 그러나 강권하신다라는 의미가 뭔가? 어떻게 하셨길래 이 강권하신다라는 의미가 지금 이 말 속에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참 쉽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사실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처럼 많이 듣는 말이 없고 또 누구나 다 사랑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에 대한 자기의 정의도 있고 데피니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에 대한 또 자기의 나름대로의 그 삶에서 흘러오면서 형성된 틀이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랑, 이건 사랑 아님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때 되게 어렵고 언어의 한계도 많고 합니다. 아, 네, 제 넋두리는 그냥 여기서 끝내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건 뭐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환경과 배경과 모든 것들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각각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삶에서 최상의 변화가 강렬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 사랑을 새롭게 발견했을 때 그들은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삶의 변화의 과정을 거쳐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의도적으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지만 그들이 행한 어떤 남긴 그 신앙의 일들, 또 주님을 섬겼던 일들, 이런 것들은 음으로 양으로 다 기록이 되고 또 전해져서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탕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적이라는 말 아시죠?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unconditional love, 그러면 sounds good, 듣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직 무엇인지를 모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를 가능성이 너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너그러운 조건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삶 속에서는 본 적도 없고 배우고 배운 적은 뭐 더더군다나 없고 누가 막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나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지혜롭게 하라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만일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좀 다르네 하고 느꼈다 할지라도 이내 그 특별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랑이구나 하고 내려놓았고 그냥 흘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의 체험 속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으로나 양으로나 우리 자기 자신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 우리의 신음이 많습니다. 괴로움이 많고요. 여기에 정말 괴로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에 나는 이 정도면 정말 나는 퍼펙트하다. 아니 퍼펙트하진 않더라도 난 정말 만족한다. 이런 분 있습니까? 그래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 과거의 일이든지 지금 현재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든지 아니면 나의 실패든지 아니면 나의 정말 큰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날 이렇게 미워하는지 또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난 저 사람이 그렇게 싫은지 그 정말 알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의 삶의 과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인간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과 그 얽힌 그런 속에 얽힘 속에서 받은 상처와 판단과 비난 이런 것은 대단히 우리의 내면을 괴롭게 만들죠. 그냥 심하게 상처를 주거나 심하게 비난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참 넌 저 좀 가 있어 이렇게 한 말 한마디가 어렸을 때 무안을 당한 것으로 기억이 나서 그 무안당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나는 무안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싫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왔던 거죠. 근데 그런 일을 또 당하면 또 상처를 받고 또 당하면 또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상처 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고요. 아, 저 사람 마음이 좋아서 적개심 안 가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상처 주고 비난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일단 반응적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살아왔던 뭐 도덕적인 뭐 그런 자기 성품적인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좋습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든 적개심을 폭발시켜서 싸움을 일으키던 그런 시간이 오래오래 가다 보면 뭐 그런 과정들 뭐 전부 오래 갔다고 치고요.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은 어떤 결론의 부분에 도달할까요? 그런 상황이 오래 가면, 반복적으로 오래 가면 악순환인데요. 오래 가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 후회, 자책으로 괴롭게 됩니다. 아닌데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시기가 오래 지나서 내가 지치잖아요? 지치면 내 인생 도대체 뭐야 이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이렇게 살려고 태어났어?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하도 이제 누구 때문에라는 블레임을 하다가 지치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왜 그런 블레임 하나 이렇게 견뎌낼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왜 나는 이런 작은 거에도 하나 그냥 움찔하고 위축되어가지고 온통 나의 그 자기 방어를 내세우고 냉정해지고 사람들 보면 투명인간 취급하고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당장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분명하게 결론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이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시작은 분명히 잘해보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상처와 판단과 무시와도 같은 그러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나에 대한 자책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참 부끄럽다. 부끄럽진 않더라도 나는 이제 사람 만나기 두렵다. 아니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은데 왜 이렇게 살까 나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상처 주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나 상처 받고 후에 자책하는 사람이나 동일한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깡마른 위축된 내면의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속사람 속에서 여러분 깡마르고 위축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희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나는 아직도 나의 노력과 나의 자기 방어와 또는 적개심을 감추면서 아니면 내 속에서 그냥 이 공격성을 감추면서 욱하는 거 다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좀 욱의 민족이잖아요. 욱의 민족. 욱하는 거 다 있는데 그걸 얼마나 잘 다스려가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은 분명히 후회와 자책일 텐데 그런데 우리 자신은 그 속에 있는 내 진짜 깡마른 위축된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우리 전도사님 이제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그 공부하는 신학교에는 그 한국 분들이 PhD 이제 신학 PhD 하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깊은 소양이 있고 그리고 정말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를 자꾸 조금 좀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영어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역까지도 조금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그런 그거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그 아픈 그 일을 저한테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웃고 좋아 보일 수 있죠. 능력 있어 보일 수 있죠. 근데 내면의 바닥에서 떨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신을 정말 분명하게 이게 나구나 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 은혜의 자리인지 아세요? 그 자리에서는 분명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것을 저질렀든지 간에 묻지 않는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기쁨의 딸이야. 이런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금방 감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랑의 틀과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반사적으로 또 물어요. 여기서 이제 진짜 내면의 씨름이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했던 밤새도록 했던 씨름이 이 씨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사적으로 묻는 건 뭐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나고 죄를 수없이 지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정말 초라한데 그런데도 사랑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럼 주님은 죄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억지를 부리면서 나오게 되는 말인 거예요, 그게.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크리스천들을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다른 죄는 뭐 거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살인이라는 죄는 그 가족을 파괴하는 아주 파괴적인 정말 최악의 죄이고요. 사람의 존엄성에 그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것은 그건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중죄 중에 중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주님한테는 이게 괜찮나 보죠? 주님한테는 이 일이 별로 중요하시지 않나 보죠? 이렇게 대들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강권적으로 대드니까 더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거기서 경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경험이 뭡니까? 주님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죄? 파괴적이고 나쁜 것이지. 그죠? 그건 맞습니다. 죄를 아는 것? 중요한 일이지. 그러나 너는 죄만 보냐? 나는 너의 죄와 더불어 네 안에 이미 창조될 때 심겨졌던 그런 인간의 거룩한 속성,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복과 권세를 입은 하나님의 형상, 나는 그것을 지금도 보고 있다. 그때 가졌던 너에 대한 이 사랑,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너에게 부어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원래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그리고 주님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뭐 너무나도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그 아들이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집에 들어오고 나니까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집 나갈 때부터, 아니면 그를 아들로 정말 그 낳아서 자기가 아들로 삼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사랑하셨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제가 예배 때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스바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잔치 때 기뻐하는 것처럼 너를 기뻐한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스바냐의 때는 요시아라는 선한 왕이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언제나 개혁 직전에는 그야말로 처참한 개판입니다. 그렇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돌아서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듯이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사람 의지하는 거죠. 사람 의지. 그렇게 할 때였는데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고 이토록 너를 기뻐한다. 스바냐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만나서 그게 나에게 체화되지는 못한 거죠. 진지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뭐 남을 비난하고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내가 비난받고 괴로워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그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내 심령이 괴로워졌고 그 다음에 너무 갈등이 많아지고 그리고 번아웃, 지치고 그리고 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제가 정말 밤새 몇 시간이라도 저는 짧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만이라도 자기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새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 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 또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 많습니다. 해도 안 되는데 아니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기까지 아직 나의 깡마르고 메마른 위축된 나의 모습을 아직 고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들께는 아마 신앙에 입문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사람이 다 그렇게 뭐 깡마르고 뭐 초라하고 위축되고 뭐 그렇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무조건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만, 생명 주시기 위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회복을 입은 새 사람이 될 때 주님의 새로운 그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온전한 자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목적을 결코 변경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시지 않고 태초에 가지셨던 그 목적 그대로 나는 회복시키고 그 너머에 이룰 수 있는 더 풍성한 유업의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계획이 아직도 멈추고 있거나 아니면 수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들어서 할 수 있는 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랑을 만난,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왕업을 감당합니다. 제가 왕업 얘기는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습니다. 창조될 때 우리가 두 가지 복을 받았다 그랬죠. 첫 번째는 큰 복을 받은 존재다. 생명의 복을 받은 존재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 두 번째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이 다스림의 권세는 섬김의 권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권세, 사랑의 권세, 그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기쁨의 아들, 기쁨의 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묘원한 것이죠. 말로만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는 새 사람으로서 존재하는가에 대한 자각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내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새 사람으로서의 자각과 의식,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결코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정당화시켜주시기 위해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런 면도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아버지가 이토록 태초부터 부어오셨던 이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즉 아버지의 사랑을 정당화해 주시기 위해서,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변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변하지 않을 이 사랑에 우리의 삶을 걸어볼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자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라지는 길이라는 거죠. 이 사랑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나의 사랑의 틀과 나의 사랑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오해하고 와전시켜서 그냥 그것이 주님의 그냥 좋은 사랑이려니 이렇게 하신다면 주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고귀한 사실조차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맞아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결단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올해 사랑받는 자녀로 새 사람이 왕업을 잇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목적과 의도를 정말 이루고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또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랑의 복과 권세로 왕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정말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새 사람으로 사는 길 주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뭐 체험한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더욱더 새로워져서 주님께